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4일 월요일입니다. 나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과 구약 잠언입니다.
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와 호숫가로 가서 앉으셨다. 많은 사람이 예수의 둘레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사람들은 여전히 호숫가에 모여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많은 것을 말씀해 주셨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그 가운데 드러는 길가에 떨어졌다. 그러자 새들이 와서 씨를 쪼아 먹어버렸다. 어떤 씨는 흙이 별로 없는 돌밭에 떨어졌으나 흙이 깊지 않아서 곧 싹이 돋았다. 그러나 뿌리가 깊지 못하므로 해가 뜨자 곧 말라버렸다.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다. 그러나 가시덤 뿔이 자라 올라 숨을 막아버렸다. 어떤 씨는 기름진 땅에 떨어졌다. 그랬더니 뿌린 씨의 100배, 60배 또는 30배의 열매를 맺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여쭈었다. 어찌하여 선생님께서는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하늘나라에 관한 비밀을 알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 그러나 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그 특권을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이다. 저 사람들은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 이사야가 저 사람들을 두고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내가 하는 일을 보아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않으며 눈은 아예 감아버렸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그들을 고쳐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으니 복을 받았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선한 사람들이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지금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지금부터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할 터이니 잘 들어라.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진 것을 냉큼 가져가 버린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이와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자마자 기쁘게 그 자리에서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 사람이 들은 말씀은 마음 깊이 뿌리내지 못하고 잠시 견딜 뿐이다. 말씀 때문에 힘든 일을 겪거나 박해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쉽게 무너져 버린다.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기는 한다. 그러나 온갖 근심,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의 숨을 막아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게 한다. 기름진 땅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를 맺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런 사람은 100배, 60배 또는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예수께서는 또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비길 수 있다. 사람들이 자고 있는 동안 밭주인의 원수가 와서 밀밭에 가라지를 뿌려놓고 가버렸다. 그 뒤에 미리 자라 이삭이 폈을 때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밭주인의 종들은 주인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인어른, 어른께서는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가라지가 생겼을까요? 주인이 대답하였다. 그것은 원수들이 한 것이다. 종들이 물었다. 우리가 나가서 그것을 다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말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도 같이 뽑을까 걱정된다. 추수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일꾼들한테 이렇게 이를 것이다. 가라지를 먼저 뽑아 묶어 태워버려라. 그러고 나서 밀을 거두어 내 곳간에 넣어라. 예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자기 밭에 가지고 가서 뿌렸다. 겨자씨는 씨앗 가운데서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이 자라면 어느 푸성기보다도 커져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들려주셨다. 어떤 여자가 밀가루 서말에 누룩을 섞어 넣었다. 시간이 지나자 그 밀가루 반죽은 크게 부풀어 올랐다. 하늘나라는 이런 누룩과도 같다. 예수께서는 모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비유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나는 비유를 들어 가르치리라. 나는 세상에 생겨날 때부터 감춰져 있던 비밀을 말하리라. 그 뒤에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여쭈었다. 밀밭의 가라지 비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 비유에서 좋은 씨를 심는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다. 그리고 밭은 이 세상이요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백성을 말하며 가라지는 악한 자의 백성을 말한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이다. 그리고 추수 때는 세상이 끝나는 날이며 추수꾼은 천사들을 말한다. 그러니 추수 때에 가라지를 뽑아 불태워 버리는 것처럼 세상의 마지막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날에 사람의 아들이 그의 천사들을 보낼 것이다. 그 천사들이 사람을 죄짓게 하는 모든 것과 악한 일을 한 자들을 모두 그의 나라에서 뽑아낼 것이다. 천사들은 이들을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버릴 것이다. 불 속에 던져진 이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한편 선한 사람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늘나라는 밭에 묻혀있는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갔으면 가지고 있는 것을 모조리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아름다운 진주를 찾는 장사꾼과 같다. 장사꾼은 아주 귀한 진주를 발견하면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산다. 하늘나라는 바다에 금을 쳐서 온갖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것과 같다. 어부들은 그물이 가득 차면 그물을 물가로 끌어올려 놓는다. 그런 다음 앉아서 좋은 것은 추려 통에 담고 나쁜 것은 던져버린다. 세상의 마지막 날에도 이러할 것이다. 그때 천사가 와서 의로운 자들 가운데서 악한 자들을 가려낼 것이다. 그런 다음 그들을 불구덩이 속에 던져버릴 것이다. 불 속에 던져진 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내가 한 말을 다 알아듣겠느냐? 제자들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모든 율법 선생은 자기 집 곳간에서 낡은 보물은 물론 새 보물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께서 이 비유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가셨다. 거기서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며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이런 지혜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얻었을까?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저 사람의 어머니 이름은 마리아요. 그의 형제는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그리고 저 사람의 누이들도 다 이 자리에 있지 않은가?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 이 모든 것을 얻었을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언자가 다른 곳에서는 존경을 받아도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예수께서는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보시고 기적을 많이 보여주시지 않았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잠언 제24장 너는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지도 말아라. 그들의 마음은 폭력을 꾀하고 그들의 입술은 남을 해칠 말만 하기 때문이다. 집은 지혜로 지어지고 명철로 튼튼해진다. 지식이 있어야 방마다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보화가 가득 찬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기운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다. 전략을 세운 다음에야 전쟁을 할 수 있고 참모가 많아야 승리할 수 있다. 지혜는 너무 높이 있어서 어리석은 사람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이 모인 데서 입을 열지 못한다. 늘 악한 일만 꾀하는 사람은 이간질꾼이라고 불린다. 어리석은 사람은 죄 짓는 것만 계획한다. 오만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미움을 받는다. 재난을 당할 때 낙심하는 것은 너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너는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주고 살해될 사람을 돕는데 인색하지 말아라. 너는 그것이 내가 알 바 아니다고 생각하며 살겠지만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어찌 너의 마음을 모르시겠느냐? 너의 목숨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분은 각 사람의 행실대로 갚으실 것이다. 내 아이들아, 꿀을 먹어라. 그것은 좋은 것이다. 송이 꿀을 먹어라. 그것은 너의 입에 달콤할 것이다. 지혜도 너의 영혼에게는 그와 같다는 것을 알아라. 그것을 얻으면 너의 장래가 밝아지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악한 사람아, 의인의 집을 노리지 말고 그가 쉬는 곳을 헐지 말아라. 의인은 일곱 번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망한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줄고하지 말고 그가 걸려서 쓰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여기셔서 그 노여움을 너의 원수로부터 너에게로 돌이키실까 두렵다. 행악자 때문에 분개하지도 말고 악인을 시기하지도 말아라. 행악자에게는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고 만다. 내 아이들아, 주님과 왕을 경외하고 변절자들과 사귀지 말아라. 그들이 받을 재앙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니 주님이나 왕이 일으킬 재난을 누가 알겠느냐? 몇 가지 교훈이 더 있다. 재판할 때 얼굴을 보아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서 저주를 받고 문민족에게서 비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을 꾸짖는 사람은 기쁨을 얻을 것이며 좋은 복도 받을 것이다.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참된 우정이다. 내 바깥 일을 다 해놓고 내 밭 일을 다 살핀 다음에 내 가정을 세워라. 너는 이유도 없이 내 이웃을 치는 증언을 하지 말고 내 입술로 속이는 일도 하지 말아라. 너는 그가 나에게 한 그대로 나도 그에게 하여 그가 나에게 한 만큼 갚아주겠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게으른 사람의 밭과 지각이 없는 사람의 포도원을 내가 지나가면서 보았더니 거기에는 가시덤불이 널려있고 엉겅퀴가 지면을 덮었으며 돌담이 무너져 있었다. 나는 이것을 보고 마음 깊이 생각하고 교훈을 얻었다.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즐겁고 또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로마 시대에 데살로니가는 상업이 발달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로마화된 도시였지만 유대인도 많이 살았고 그들의 회당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럽에서 빌립보에 이어 데살로니가에서도 전도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떠난 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곧 닥치는데 이래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생각하면서 무절제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에 대한 교훈이 담긴 바울의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지시를 여러분에게 내렸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교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우를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구하고 권면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서의 주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서두에서도 거론한 바 있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놀랍도록 은혜의 역사를 일으킨 이곳에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로서의 자세를 교훈하는 내용이 이 4장 5장입니다. 처음으로 받아들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아닌 영원 속에 소망을 두게 된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의 체계적인 교훈을 아직 받지 못한 데서 예전에는 들어본 바도 없고 막연히 기다리게 되는 입장에서 그릇된 신앙적 자세를 지적하는 교훈들이 후세에까지 계속되는데 거론되는 내용으로 볼 때 먼저는 본래 이교도였었던 이들의 정상적인 삶을 벗어난 부도덕이 첫째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오늘부터 다루는 내용에서는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란 부도덕한 삶이 아니라 진리의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는 당연히 사회규범을 넘어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범된 삶임을 경계로 주는 내용이 첫 부분입니다. 4장 1절에서 14절이죠. 첫 번째로는 1절, 2절 말씀 중심으로 더욱 많이 힘쓰라는 당부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깊이 빠져있는 우리에게 과연 주님께서 당장에 오신다면 우리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의 말씀처럼 외침에 환영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이 되어야 하는데 이 1, 2절 첫 부분은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성결한 삶을 당부하는 서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1절 상반절인데 상당히 긴 구절 속에는 바울 사도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그대로 담고 있는 권면들입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저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바울은 여기서부터는 말투가 사뭇 바뀝니다. 형제들아 라는 애정어린 표현을 쓰면서도 전제나 최종적인 경계의 표현으로 권면을 시작하려는 것을 봅니다. 다가오는 분명한 마지막을 앞두고 주는 경계라는 데서 사뭇 진지한 말투로 끝으로 라는 최종적인 권면인데 조금은 시급하고 진지한 경고를 하는 말투입니다. 특히 바울 자신이 단순한 신앙적 지도자로서가 아니라 주 예수 안에서, 즉 주님께서 주시는 경계이며, 그럼에도 이 권면을 반드시 받아들이고 시행해야 할 것을 권면하는 것임을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라고 마치 애원하며 요청하는 간절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1절 중간인데, 이런 권면이 전혀 생소한 것이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비록 어렵고 안타까운 상황이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로부터 들은 것이요 배운 것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는 결국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1절 하반절인데, 앞에서도 많은 칭찬을 한바 있지만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가 알고 행하는 것들이며 더욱 많이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2절인데, 이것은 어쩌면 앞의 당부의 확인입니다. 주 예수로 말미암은 신앙의 교훈들은 모두 어렵지 않은 이해할 수 있는 것들로 결국 몰라서 행하지 못했다고 변명할 수 없는 것임을 증거합니다. 신앙의 과제들은 비록 사람이 전한다고 할지라도 주 예수로 말미암은, 즉 십자가를 근거로 한 명령으로 반드시 행해야 사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값비싼 물건을 사면 선택사항들이 있지만 영원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인 말씀에는 선택사항이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해야만 삽니다. 두 번째로는 3절에서 5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는 바울의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구체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를 당부하고 있는데, 그때 데살로니가의 지체들이 기다리던 그 주님의 재림은 사실 아직 기다리는 입장에서 우리에게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불타 없어질 이 죄악된 세상과 구별된 생활과 일세계나 오늘날 범람하는 성적, 도덕적 타락을 경계하고 불신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본받아서는 안 될 것을 경계하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3절인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세대인 21세기에도 교회들이나 신앙의 사람들에게서 보는 안타까움은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흐름에 더 민감하게 대응하려는 삶의 자세들입니다. 또 적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모르겠는가? 다만 우리가 여전히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변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중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변명은 통할 수 없다는 것과, 수세기에 걸쳐 믿음을 좇아 산 신앙의 사람들은 그 시대의 상황에 관계없이 믿음을 좇아서 살았다는 역사가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이 주고 있는 모범입니다. 이미 3장 13절에서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는, 주님께서 오셨을 때 거룩한 상태에서 맞을 수 있게 하라는 당부였다면, 여기나 이 4장에 사용된 거룩함은 주님 오실 때까지 점점 거룩하게 되어 가라는 당부에서 쓰인 낱말인 거룩함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 입장에서 하늘이 더 합당한 세상과 점점 달라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것을 주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의 음란을 버리지 못하면 거룩할 수 없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 삶의 원리와 하나님을 닮는 삶을 동시에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였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증거하는 복음 속에서 이 사실을 잘못 받아들이게 된 사람들은 오히려 삶의 방종으로 가는 모습을 강하게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4절의 내용 속에서 더욱 분명해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범죄하고 타락하여 혼란해진 세상에 주는 것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복음 속에서 이것은 이미 예루살렘 교회 속에서 이방 세계가 복음 속에 들어올 때 지켜야 할 항목에 포함된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오르니 사도행전 15장 20절 그리고 29절입니다. 여기에 합당하지 않은 내용이 덧붙여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라는 5절의 경계의 교훈입니다. 주로 불신세계,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삶이 제어되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있어지는 충동적인 행동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라는 경계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욕구를 절제하고 미래의 영적인 영광에 합당하도록 자신의 욕망이나 충동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억제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6절에서 8절 말씀 중심으로 주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성령의 제어로 한 육체적인 절제의 대가는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셔서 최종적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는 사람만이 가능함을, 즉 믿음으로만 가능한 삶임을 증거합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6절 첫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바른 이해가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라고 번역하였지만 앞에서 거론된 성적 부도덕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에 무리가 없습니다. 이 일과 함께 분수를 넘어서라는 말도 경계를 넘어서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을 넘어서 형제를 괴롭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계는 데살로니가에서는 물론 바울의 서신들마다 거론한 바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확신의 격려로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7절인데 오늘 본문에서 계속 거론해온 경계를 결론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귀중한 이유입니다. 앞에서도 계속 거룩하게 될 것을 건면해 왔지만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라는 말에 마음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전혀 아니심을 확인하는데 죄의 만신창이가 된 우리이지만 자신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맑게 씻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즉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어지는 8절은 이런 상상할 수 없는 부르심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는 바울을 통해서 부르셨고 각 지역마다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도구 된 사역자들을 통해서 복음으로 부르셨지만 이런 부르심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생명과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8절 첫 부분인데 한 것으로 봐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좀 더 근원적으로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8절 하반절에 한 것인데 여기에 저버림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여 무효한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이여 은혜임에도 사람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을 무효화한다면 그 결과는 안타까울 것입니다.
오늘 나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의 생애를 공부합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가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사실 동안의 이야기는 복음서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신구약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였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신약 전체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그의 교훈, 그리고 그의 교회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각기 네 명의 저자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사실이 유일하게 기록된 복음서도 있고 같은 사건이 여러 복음서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을 줄겨 인용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은 말씀보다는 그가 행하신 업적에 더 치중하였습니다. 누가는 고통을 가진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 예수님의 자비를 묘사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 사실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기록한 데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 공부하기 전에 그보다 먼저 와서 그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친척이자 예수님께 세례를 준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과 혼동하지 않기 위해 그를 항상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를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중요한 이유는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먼저 왔습니다. 이사야는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3장 3절에도 나옵니다. 그는 보통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전도했고 그의 설교를 들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자기 뒤에 장차올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는 데 담대했고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설교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일하시도록 자기의 모든 권위와 사역을 삼가고 물러섰다가 헤롯에 의해 감옥에 갇혀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교회는 세례 요한에 의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 아들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7절을 보면 우리는 말씀이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도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는 그 창조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주전 4년에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서기 연대를 측정할 때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년의 오차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동정녀였고 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셨습니다. 그의 족보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그의 왕국은 다윗의 왕국과 같이 잠정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왕국입니다. 이제 때가 차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전국에 호적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호적을 하려고 마리아와 요셉은 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집마다 사람들로 가득 찼고 여관방마저 들어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 강포에 쌓여 말구이에 눕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어떻게 목자들이 어린 아기를 보러 왔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후에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 박사들이 베들레헴 근처에 왔을 때 그들은 헤로당에게 어디에서 새로운 왕이 될 아기가 탄생했는가를 물어보았습니다. 성경에는 동방 박사가 세 명이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헤로당은 성경의 미가서 5장 2절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된 말씀을 두려워했습니다. 새로 태어난 왕이 자기 왕위를 빼앗을까 봐 두려워서 베들레헴 근처의 모든 마을에서 태어난 두 살 아래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헤로당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요셉의 꿈을 통해 아내와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하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그의 가족은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돌아올 때는 예수님이 태어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갈릴리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북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다는 남쪽에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그 중간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 대부분은 갈릴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공생의 후기의 교훈은 요단강 너머 유대와 베레아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은 그가 12살 때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는 이야기뿐입니다. 그런데 명절이 끝난 후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율법 선생들과 함께 모세 율법의 어려운 점에 관해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장기에 관해서는 성경이 많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기록 외에는 예수님의 성장기에 관한 기록은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님이 30세쯤 되던 해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례 베풀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5절에 나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모범을 보여주기 위함이지 그가 죄가 있어서 죄사함을 얻으려고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세례의 목적은 죄사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머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이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모습을 묘사하는 그림 가운데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물을 떠서 뿌리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3장 16절과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물에 잠기는 침수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라는 말씀이 이 사실을 잘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증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과 1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다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가 당신의 아들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 예수님은 광야로 기도하러 나가셨습니다.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금식이 끝나갈 무렵 예수님은 사탄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의 유혹에 빠지지도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티끌만한 죄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한맨 처음 이적을 통해 많은 사람의 주의를 집중시켰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부터는 자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 근처 가버나움에서 전도 사업에 터를 닦으셨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